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모든 사람들은 어김없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오년을 그 행복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가며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조직도 또한 그렇게 더 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찌 보면 마치 물리적으로 부유하거나 풍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행복이냥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안녕과 또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어들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안 우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넘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속에 깊은 동의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그저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서 또한 어떻게 그런 행복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앞에는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이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평 집도 없고 안락한 생활도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늘 2014년을 열어가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 행복은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새로운 행복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신명기 뒤에 나오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2세대들과 1.5세대들에게 그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낱낱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설교가 끝난 후에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모세가 떠난 다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그곳에서 장례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첫 배경은 장례식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장례식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절망과 좌절,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도 절망과 좌절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주체는 그의 이름 가운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발견한 모세는 이후에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의 주책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혀서 40여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함께 밟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10명의 점탐꾼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유일하게 1세대로서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6절, 7절,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을 연거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조언이거나 권유거나 여호수아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요 도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향하여 연거푸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있게 이끌었던 모세가 숨을 거두고 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또한 그에게는 늘 모세의 시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거목 밑에서 자랐는데 그 딱지가 그에게는 한편으로는 큰 훈장과도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큰 올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가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 나와 일대일로 대면하자, 너가 곧 하나님 앞에 지존자로 홀로 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도 큰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이미 가나안에 한번 들어갔다 그곳에 입성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꼈을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귀한 조문객인 하나님의 조문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넣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 대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 그저 무뚝뚝하게 무미건조하게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대타인 너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가득 차서 낙심 가운데 가득 차서 그렇게 자포자기하듯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한 아버지와 같은 목소리로 힘껏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따뜻한 어머니의 음성으로 위로하며 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이제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떠나거나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옆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을 좀 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재정립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시간이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상, 물리상의 시간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가 흘러가는 것처럼 달력이 한 장 한 장 밀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물리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효용성을 가지고 잘만 관리하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썼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가 아재 아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나 기회 또는 사건 중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의미를 갖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단순한 직선상의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버린다고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과거의 일들은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행동과 시간 가운데 통해서 일어나는 의미의 시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무의미하고 힘든 시간에 불과하고 동일한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사람에게는 천금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며 그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카이로스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그가 태어나서부터 40여 년 동안은 왕궁에서 크로노스의 삶으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광야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의 생활은 크로노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결코 효용성이 뛰어나거나 또는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병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이 땅은 반목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 땅은 서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해에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호흡해 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서 30일간 애곡을 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이 시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과거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었을 때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40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이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통해서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신방을 마치고 종종 묘원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그 묘원에서 숭고한 삶을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한 자매와 함께 그 묘원을 거닐면서 숭고한 삶을 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숭고한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묘에 그 자매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묻을 만큼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매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 듯한 얼굴로 저를 향하여 이게 과연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제 입이 덜컥 막혀버렸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 정말 이것은 별로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긴급 호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숭고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옮겨 그 자매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 자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 저곳에 누워있는 저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호흡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네. 저들이 자신의 조국에서 태어났으면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 이렇게 미개한 조선이라는 곳에 숨 한번 쉬어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네. 그런데 말이야, 만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 않겠는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자그마한 부산의 아파트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십니다. 과거 부산에서 연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충남 삭교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호렬단신 떠나게 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워 어머니께서 모든 재정을 다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5살, 3살배기 두 아들을 집에다 밥상을 두 개 차려놓으시고 삶의 터전인 미술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뛰놀다가 동생이 그 아파트 마룻바닥에 넘어졌는데 그곳에 조그만한 못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누가에서 피가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5살 배기인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불을 덮어준 다음에 흐르는 피를 막기 위해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서 눈가에다가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5살 배기가 너무 놀라 그 옆에서 동생과 함께 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동생의 눈에서 조금 비껴난 곳에 그 못 자국이 생겨 몇 바늘 꼬매고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정말 그 눈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어려운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억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제 기억 속으로 저를 초대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진아, 너도 이제 자녀 키우지. 5살배기, 3살배기를 그 아파트에 밥상을 두 개 차려놓고 나아가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지 너 이해가 되니? 가족을 그곳에 두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너희의 아버지 마음 이해할 수 있겠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애쓴 너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아파트에 가둬놓고 나아갔던 어머니의 마음 너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 속에 깊숙한 흉터들과 상처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네, 하나님, 저 다 이해할 수 있고 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로운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과 아픔들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될 것일까요? 뒷짐지고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취사선택해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념으로 간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홀가분하게 그렇게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멍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말씀도 평안이나 평탄이나 또는 형통 같은 단어들을 기억하고 애써 그것에 기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평탄이나 형통의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우리의 앞길들이 다 열리고 켜켜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홍해처럼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평탄은 마치 우리의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쭉 열리기를 기대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통과 평탄은 결코 그렇게 열려있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과 평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어떠한 험난 길을 달려가도 어머니의 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과 또한 쉼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라는 빌립보 감옥 그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더없이 좋은 쉼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지만 그렇다 하여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만 연구하고 그렇게 사경해만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진정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떠나서 크로노스의 삶에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징검다리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에 있지 않고 반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짧은 문장이지만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주도권이 그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 존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우리의 존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해서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을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에라는 표현을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세 가지의 명령들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들을 재배열하게 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점령을 하기 위하여 점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거주할 권리도 있지만 또한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의무도 지고 있으니 너희 또한 나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현실 가운데서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이 시간들을 아껴가며 철저히 준비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발딛고 서 있는 곳은 모세의 장례식장이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너의 하나님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확산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두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썼지만 나의 가정도 변하지 않고 나의 일터도 변하지 않고 사회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답답하고 또 좌절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또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신의 가슴과 자신의 삶에 새겼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 옆에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또한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해주셨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자와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용사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계절을 맞아 불어난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폭이 1.6km까지 늘어났고 깊이는 무려 4m나 되는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실 때 요단강은 마치 댐처럼 마치 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 길갈에다 열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그곳에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하지 아니했던 할례를 자신들의 몸에 행했습니다. 가장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들의 몸에 스스로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하고 10일 동안 움직이지 못할지언정 몸에다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관문 철옹성같이 하늘을 찌르는 여리고성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홀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차츰차츰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참 마음과 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본 성경은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대 장관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즉 여리고성에서부터 걸어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혼자 왔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분명 천군 천사를 몰고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존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그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실하게 밝혀줍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 군대들이 와서 애워쌌기에 그들이 출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천군 천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출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할 때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 앞서 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도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밟았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앞서 가신 하나님을 도무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앞서 가신 하나님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세상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반을 통해서 믿음은 탈화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 자기의 멈춤과 자기의 비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결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그의 신발을 벗기시며 그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의 질문,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십니까? 라는 질문,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질문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미약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탈화, 자기 비움과 자기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갑오년의 첫날이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쏜살같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결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장례식장과 같이 아픔과 슬픔, 고통과 좌절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참 바뀌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룩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일지라도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죽음이 부활로 갚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장례식장 같은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갑오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땅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장례식장 같고 우리의 앞에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안악자손들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꼭 붙들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